당시에는 노래로 불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배경 속에서 함께 다 같이 찬송하던 노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일을 기념할 때라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아니면 타향살이를 하다가 절기가 되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요, 그 배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이들이 많은 예배에서는 그 일렉기타와 드럼도 치면서 일어서서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특히 요즘 그 유행하는 찬양들을 들으면은 본인의 감정, 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곡들이 많습니다. 이 주어가 이 영어 찬송들 보면 다 I예요, I. 나 자신. 이 I로 시작하는 노래가 인기가 많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내가 기뻐서 노래합니다. 나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이 세태가 가사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찬양은 이처럼 시대마다의 배경과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쏟을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계시지요. 뭐 이 전후 세대라든지 뭐 여러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럴 때야 사실 그 한 마음으로 와 이거 나라를 한번 이렇게 세우자,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우자, 뭐 이런 데나 사실 관심이 있었지 내 감정, 내 기분에 도통 이 관심을 쏟고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오래된 그 지나간 찬송들을 선호하시기도 하시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 감정이 이 주된 고백들이 아니거든요. 그 오랜 전 찬송들을 보면은 이 주어가 뭐 하나님인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이 우리 공동체인 것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예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와 시대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도 부르는 찬송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배 드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그 캐롤송 부르지 않을 거거든요. 뭐 부른다고 뭐 사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한번 불러볼까요? 부른다고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 시절에 따라 어울리는 찬송을 해야 우리 마음이 담기지. 이거 이 새해 벽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뭘 다시 성탄절 찬송을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그 한 가족 안에도 종교가 다른 경우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 고인의 종교를 따라서 장을 치르게 되지만 이 고인의 종교가 애매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교회도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이 절에도 기웃기웃거렸던 사람이면 그렇지요. 그 이런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 저도 그 훈련소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군대에 그 소위 초코파이 교라 하잖아요. 이 달달한 거 먹으러 뭐 맛있는 거 성당에 준다면 성당에도 가고 뭐 교회도 가고 법당에도 가고 하는 이 병사들 많이 봤습니다. 여튼 그 이런 분의 장례식에서는 그 스님도 만날 수 있고요.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님이 오면 가족들끼리 또 불자들이 있는 가족들은 이 가족들 중에 불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예식을 하고요. 그 교회에서 또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오면은 이 또 믿는 신자들끼리 모여서 그 예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서 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런 찬송 있죠. 찬송가 522장이죠.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싸움 거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상당히 강렬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영국 부흥운동의 대명사이자 이 감리교의 창시자 이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쓴 곡입니다. 이 두 형제 목사님이 영국을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목사들인 만큼 찬송이 강렬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뭐 그 1절만 부르면야 아이고 뭐 원래 기독교인들 뭐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가 참자 그냥 알아줘야 된다 이래 하겠지만 2절 가면은 더합니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뭐 이 3절을 가면요 거의 방화범 수준입니다. 뭐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야 이거 뭐 자기 속에 이 웨슬리 목사님만큼의 열정이 없으면서 괜히 그 어설프게 담대함을 흉내만 내다가는 봉변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가슴 속에서 이 남을 찌르는 듯한 이 직설적인 찬송도 사랑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례식 같은 곳에서 이런 찬송 하면 안 되죠. 웬일인가 내 형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눈치가 아니라 그런 걸 갖다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끼리 있을 때야 마음껏 그 우렁차례 부르면 됩니다. 그죠?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뭐 우리끼리 뭐 신나게 부를 때야 그 뭐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이도저도 특별한 날이 아닌 그저 이 평범한 일상의 예배라면 어떻겠습니까? 부활절도 아니고 뭐 성탄절도 아니고요. 추수감사도 아니고. 그럴 때는 대개는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가 좌우됩니다. 이 런던 시내에도 이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작게는 그 500명부터 많게는 막 2,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이 감성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에요. 어떨 때는 그 워십 리드라고 하는데 이 찬양 인도자가 슬픔을 자아내는 이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어떨 때는 또 방방 뛰면서요 이 록 콘서트 못지않게 찬양을 합니다. 제 그 공부했던 그 옥스퍼드에도 그 시내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500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 예배를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감성적이었습니다. 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예배였습니다. 이런 식의 그 예배 분위기를 탐탁지 않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가 그 우리 목사님 참 존경했고요. 지금도 존경합니다. 뭐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하지만 그 생전에 도통 그분의 감정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했던 적이 많았어요. 표정이 늘 똑같습니다. 어떤 표정이 항상 근엄한 표정. 제가 그 코올리기 시절부터 몇 년을 봤지만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막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 막 이런 찬송 기쁜 찬송할 때도 근엄한 표정이. 박수를 쳐도 근엄한 표정.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 이 애잔한 찬송을 하게 할 때도 근엄한 표정. 축하 예배 때도요 근엄한 표정입니다. 장례 예배 때도 근엄한 표정입니다. 목양실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을 때도 근엄한 표정입니다. 요즘 아이들 막 엑스박스나 이런 오락기 할 때 보면 막 게임 캐릭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보다도 표정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아, 표정이 항상 한 개예요. 목사님 그리라고 하면 한 표정, 딱 근엄한 표정 하나였어요. 목사님만 그랬으면은 뭐 목사님 이 특이하시구나 이래 할 텐데 그 옆에 장모님들 다 그랬습니다. 표정이 다 똑같았어요. 무표정, 근엄한 표정. 야, 어찌 그렇게 무표정으로 박수치면서 찬송할 수 있는지. 저희 장모님 한 20명 가까이 되시는 이분들이 여기 앞에 따로 앉으셨거든요. 요 부분은 찬송을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칩니다. 가만히 무표정으로 부르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데 아, 분위기가 참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저도 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 목사가 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지요. 야, 그런데 뭐 그 되지 않아요. 그것도 될 사람이나 되지. 저 제 결혼식 중에도 혼난 사람이거든요. 이 저희 그 숙부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이 결혼식 중에 부르시더니 이 결혼식 하는데 신랑이 그 제 신머리 이렇게 계속 희죽희죽 웃지 말라고. 아, 저 뭐 좋은데 웃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르신들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좋아하시니까. 나중에 촬영한 이 동영상을 보니까요. 아, 저도 좀, 아, 좀 덜 웃을 걸 그랬나 싶긴 하더라고요. 계속 막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 신부는 안 웃고 있는데 막 저만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까 예, 결혼이 아니고 꼭 그 납치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 전반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 개인의 감정 드러내기 꺼려합니다. 실상은 그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지요. 사실 이것도 훈련이라면 훈련인데 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다는 말도 인색하고요. 싫다는 말은 더 못하고 뭐 또 괜히 좋으면서 또 뭐 또 괴롭히고 막. 그 저는 참 이 영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때로는 부러운 게 이런 것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이 감정 표현을 참 솔직하게. 그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뭐 좋으면 좋다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싫으면 싫다 말도 더 못하고. 어느 문화가 뭐 더 우월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점이 있고 좀 더 나쁜 점이 있고 좀 더 부러운 점이 있고 뭐 좀 더 고쳐야 될 점도 있고 뭐 닮아가고 싶은 점도 있고 이럴 수는 있죠. 영국의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면 주문이 여러 가지 들어올 때 있습니다. 이건 좀 미지근하게 데워주고 소금 좀 더 갖다주고 나는 샐러리는 싫어하니까 내 접시에는 샐러리를 놓지 말아주고 제가 대접한다 초대를 했는데 무슨 식당의 웨이터도 아니고 주문이 쇄도합니다. 이것들이 그냥 갖다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것이지 싶다가도 이거 뭐 저렇게 자기 의견, 자기 감정 표현해 주는 것이 참 고맙다 싶습니다.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어른이 갖다 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라. 이래 배웠거든요. 거기다가 뭐 맵니 짬니 하면 집에 와서 이 부모님께 콩구멍이 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이런 관습은 강점이 있긴 있어요. 뭐 무조건 이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올바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배에서 내 감정이 최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거는 맞습니다. 현대 예배의 흐름이 지나치게 자기 감성 중심적인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내가 기쁘나 슬프나 사실 하나님은 찬송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내 감정이 예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기 감정이 중심되는 것이 곤란하다 해서요. 그 감정을 막 속이고 꽁꽁 숨기는 것도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정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아닙니까? 짐승에게 이런 선물 주지 않았어요. 짐승에게 뭐 식욕도 주시고 뭐 성욕도 주시고 뭐 다른 거 주셨지요. 사람에게 감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짐승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과 달리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도 다양하고. 예배 때 근엄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근엄한 사람만큼 피곤한 사람 없습니다. 소위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근엄하다는 것은 자기 감정 숨기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이 자기 감정을 알아서 짐작해 주기 바라거든요. 이 감정 표현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 진정, 우리의 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뜻합니다. 특히나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이 박자 빠른 찬양과 영혼 없는 웃음으로 기쁨을 강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누구든 이 뭐 축축 처지는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소위 그 분위기 띄우는 거 좋아하죠. 야, 분위기 한번 띄워봐라. 막 이렇게 하고. 슬픔과 외로움의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에 늘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보면요. 기쁜 일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큰 목소리를 교회 안에서 내고 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저 찌그러져 있거나 조용히 그냥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나오기 원하십니다. 그는 누가 항상 기쁠 수 있고 항상 근엄할 수 있고 항상 슬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이란 슬프다가도 이 시장기가 느껴져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은 잠시 화색이 돌 수도 있고요. 기쁘다가도 말 한마디 이거 잘못 들으면은 곧장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대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포장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기쁜 일이 많고 늘 이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은 참 좋지요.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나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깊은 이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짙게 배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사실 우리 알 수 없어요. 시인은 지금 심한 멸시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하지요. 단수형이 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복수형의 표현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집단이 심한 멸시를 받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멸시를 받고 힘이 낙담한 마음이 나오죠. 마지막 4절에서 누가 이렇게 우리를 멸시했는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안일한 자이고 다음에는 교만한 자입니다. 안일한 자라는 말은요. 인생에 뭐 큰 별다른 뭐 어려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만한 자는 뭐 다들 아시겠죠. 멸시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말로 그 업신여긴다. 그죠? 무시한다. 경멸한다. 깔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멸시를 말하지 않거든요. 지금 심한 멸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냐 보니까 평안히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한테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심한 멸시의 특징입니다. 우리 늘 뭐 서로서로 멸시에 받고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은 사실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받는 멸시, 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컨대 여러모로 환경이 나보다 불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멸시, 뭐 크게 신경 안 써요. 운동선수가 나보다 운동 성적 안 좋고 이런 사람이 막 나를 멸시하는 것, 막 경멸하고, 아, 너는 그 반칙 서서 그리 잘 나가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더 잘 나가거든. 학교에서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나한테 막 보내는 멸시, 야, 너는 뭐 친구도 없고 공부만 하냐? 야, 하든 말든 그 신경 끄고요. 내 할 일 합니다. 크게 신경 안 써요. 내 직장에서 내 밑에 있는 직원이 나에게 보내는 멸시, 뭐 위에 있는 상사라면 늘 그런 멸시 받기 마련이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나보다 돈도 없고 인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보내는 멸시 그냥 하라고 냅둡니다. 언제 괴롭습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 즉 나처럼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비웃을 때에 괴롭습니다. 나를 무시할 때 괴롭습니다. 교만한 자의 멸시. 이번에는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 괴롭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직책도 높고 나보다 인맥도 두터운 사람이 나를 얕보고 은근슬쩍 깔볼 때에 너무나 이 속이 상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말하는 심한 멸시입니다. 약간 덜 떨어지고요. 대놓고 뭐 야 내보다 뭐 악하다거나 내보다 약하다거나 이런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멸시가 아니에요. 겉은 아주 멀쩡하고요. 오히려 나보다 이 사회에서의 평판도 더 좋은 사람이 나를 향해 보내는 멸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깊이 체념하게 됩니다. 사실 고민을 나눌 것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저쪽 편이거든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멸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때때로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 성도에게는 박쥐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멸시당합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도 되냐? 이런 말 들으면 좀 그 마음이 찔리고 막 가슴이 그 시리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는 떳떳합니까? 안 그래도 막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 죄책감이 있는데 뭐 목사는 맨날 잘못했다 뭐 회개해라 해서지 뭐 지난주 뭐 설교는 뭐 하나님 징계한다 해서지 스트레스를 막 이중으로 막 받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한 것 같고요.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박쥐 같습니다. 박쥐.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갈등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더욱 이런 멸시가 빗발칩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요. 뭐 너 그거 가서 뭐 하냐? 우리끼리 쇼핑하러 가자. 파티하러 가자. 너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무슨 바보같이 거기 앉아갖고 아멘하고 앉아있냐? 특히나 요즘은 교회의 잘못이 대중들에게 많이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멸시가 강렬하지 않습니까? 야, 그 교회에다가 헌금 돈은 만다 갖다 바치냐? 그거 다 목사 주머니에 들어갈 것. 네가 집사면은 나는 목사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런 말 하도록 왜 내버려 두시겠냐? 이 예수쟁이들 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은 주중에 덜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는 주일에 자기도 바쁘고 막 피곤한데.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예배가고 막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명태는 네가 문제하네. 막 빚고 토요일에 막 나는 내일 주일학교 설교 뭐 준비해야 된다. 뭐 공과 준비해야 된다 하면 주일학교 선생 그것도 선생이냐고. 그게 애 봐주는 보모지 무슨 선생이냐. 자기 딴에는 그 친구랍시고 직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 비웃음과 그 조롱이 담겨 있어요. 이 밖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마음 흔들려서 단념하고 싶어요. 야, 그래 나 교사 그만하자.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비웃음이나 사고 내 스스로 교사 자격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그들의 이 손아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내 집사 그만하자. 장로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자격이나 있나. 비웃음이나 늘 사고 예수님 이름이나 먹칠이나 하고 이런 생각이 저들이 원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사탄이 자기의 왕국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성도들을 낙담케 하고 슬픔에 빠져서 자기를 막 괴롭히게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멸시로 깊은 슬픔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먼저 손 쓰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을 상대해야 될 때는 자기가 악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 과도기적 세상은 너무도 불완전해서 우리는 악에 직면하거나 악에 맞서 싸울 때 필연적으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되어야 된다 하죠. 뭐 괴물이 되어야 한다 하죠. 악과 싸우려면 나도 어느 정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싸우면서 악에 물들기 원치 않으시고 괴물과 싸운다는 핑계로 괴물이 되어가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답답해지죠.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당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내 눈앞에서 이 악한 자들이 걸핏하면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던 말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곧잘 악에 대항해서 맞으면서 내 자신을 선에다가 이 포지션 시킵니다. 그죠? 나를 선에 포지션 두고 상대는 그 순간 악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놓치는 사실은 바로 내 자신을 선의 포지션에 위치시키는 순간 내가 괴물이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도 이 한 구절만 달랑 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실 바로 그 앞에 설명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 너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너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선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이기에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기에 하나님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입니까? 우리 선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선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 그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악한 싸움이 됩니다. 진흙탕입니다. 선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싸움은요 그냥 나중에 보면은 과실 비율 따지는 싸움 됩니다. 둘 다 악인데 몇 프로냐 따지는 거죠. 7대 3이냐 8대 2냐 아니면 1대 9냐 뭐 반반이냐. 반드시 이런 걸로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시면 과실 비율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다 악이거든요. 선이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친히 갚지 말라는 말은요. 악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보고 너그는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움직이라 할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어떤 일 벌어집니까? 이스마엘 놓잖아. 이스마엘. 약속의 자소가 아니,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아들 준다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고 20년이 지나도 안 생기니 누구 낳습니까? 이스마엘 놓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께 썼다가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과 그 이스마엘 얼마나 갈등을 빚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약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10년 못 기다리고요 20년 못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다 보면은 내가 먼저 결단할 때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일 이스마엘 됩니다. 하나님 앞서 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이삭이 나옵니다. 내가 열받는다고 내가 먼저 하면은 그거 반드시 과실 비율 따지는 결론으로 그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대 몇이냐 나중에 따지게 돼요. 8대 2냐 뭐 7대 3이냐. 하나님 먼저 가시면은 선과 악의 싸움이 됩니다. 몇 대 몇이냐 이게 아닙니다. 유무죄의 싸움이 됩니다. 승리가 확실한 싸움 됩니다. 대부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죠. 자기가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로 받으면 말로 줘버립니다. 한 마리 싫은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막 두세 마디 더 쏘아붙여버립니다. 100% 이길 수 있는 형사재판을 갖다가 과실비율 따지는 민사재판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쓴 이 시인의 태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 2절의 노래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기의 심정을 아름답게 묘사합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주인의 손짓 하나에 종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손끝만 쳐다보고 있다는 비유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아뢰입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술이었죠. 전술. 원균은 그 전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우리 전함이 뭐 많다 싶고 강하다 싶으니 이 무작정 밀어붙여도 이 왜군들 쉽게 박살낼 수 있을 거라 봤습니다. 그러니 그 많던 이순신의 함대를 다 깨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이 복귀한 이순신이 백 딸랑 10척 안 남아있는 그 더 수습해갖고 12척 만들어가지고 이 명량 앞바다에서 100대가 넘는 왜군들 전함 맞서지요. 그때 전술이 뭔지 보여줍니다. 이 뭐 역사에 남는 전술이죠. 이 좁은 바닷길로 유인해 오면서요. 한 번도 발포하지 않습니다. 그 발포하면 어차피 사거리만 들키게 되잖아요. 한 번도 발포하지 않고 참습니다. 모든 장수들은 그 이순신만을, 손끝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왜군들이 가까이 오면 심적인 압박이 엄청날 것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 발포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사거리가 있거든요. 우리 함대는 닿을 수 있고 일본 함대는 닿을 수 없는 딱 그 거리 기다려서 발포해야 그 작전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딱 그 거리에 도착하니까 방포를 시작합니다. 맨 앞에 함대들이 막 격침되기 시작하면서 그 대포를 맞은 함대들이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물살이 세니까 뒤에서 오는 함대들은 밀고 나오고 또 후퇴는 안 되고 그러니 뭐 완전히 박살나지 않습니까? 130대가 넘는 이 왜군 전함 가운데 31대가 아예 격침됩니다. 조선 수군의 배 12척 까딱도 없지. 뭐 대포 한 발 닿지를 못하는데 단 두 명의 사상자만 발생합니다. 압승이랍니다. 이런 걸 압승. 함대가 많았지만 원균을 믿지 못하고 이 전술적인 행동을 못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병력 잃었지. 함대는 적었지만 이 장수의 작전 타이밍, 일본군이 눈앞에까지 몰려와도 기다릴 수 있는 그 타이밍, 기다릴 수 있었던 이 조선 수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만큼 불쾌하고 사실 서글픈 경험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슬픔을 경험은 자칫하면 우리를 빗나가게 만듭니다. 내 감정에 내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내 감정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요. 우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사랑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실 비율 따지는 싸움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잘 나와봐야 8:2 정도 아닙니까? 뭐 8:2도 받으면 감사한 거지요. 그래도 뭐 이는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멸시 받은 건 난데 왜 내가 이를 물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슬픔을 당할 때에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종은 이 주인이 언제 손가락 깠다 할지 모르지만 그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손끝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명량 앞바다에서 엄청난 왜군이 계속 몰려오는데도 먼저 방포하면 이건 들켜버리니까 손 하나 깠다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 명령을 바라보고 있는 장수와 병사들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먼저 신호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신호를 오늘 시인은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사실 얼마나 짧습니까? 4절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은혜를 베푸시고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장군, 그 하나님의 손끝의 신호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딱하시기만 하면 내가 행동하고 나서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은 내가 당한 슬픔이 지극히 큰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8:2가 아니라 100% 이기는 유무지의 싸움으로 가고 싶기 때문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멀쩡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십시오. 얼굴에 그 미소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멸시받은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은 두 배, 세 배로 갚아주는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짓, 명량 앞바다에서의 손짓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거 없이 나스럽다고 디립다 먼저 덤벼들면은 결국 내가 괴물이 됩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나옵니다. 이순신이 아니라 이 원균의 군사가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 들어 자기 스스로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지키는 기술이 한자로 호신술이라고 하지. 호신술 배우라 그래. 그거 배울 때나 마음이 좀 괜찮을까 몰라. 그 배워봐야 똑같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인간의 원래 상태라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대신 구하신다 하잖아요. 멸시받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너 스스로를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다른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382장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너 스스로가 아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너 스스로가 아니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가운데 멸시받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할 때 있고요. 동료들, 이웃들에게 이 예수쟁이라고 이 경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큰 슬픔에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진흙탕 싸움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 하나님의 손짓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될, 그 계시해야 될 때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때를 모를 뿐입니다. 이처럼 멸시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서 슬퍼할 때라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